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참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문제예요. 이게 참 이 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극언하게 된 모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타락의 빌미가 되는지 종교에 한번 빠져들면은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종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religion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 그 religare에서 나오는데 그게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속히 묶는다는 뜻이에요. 종교만큼 사람을 속히 묶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뭐 왜 예수인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서면 오지 않았어요. 뭘 묶이는 게 부족하다고 여길 또 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오셨어요.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종교심이란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죠. 선행 마일리지, 윤리적 도덕적 마일리지를 계속 쌓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종교, 거대한 종교 시스템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너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니? 너는 얼마나 지극정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일리지 시스템에서 자기도 줄곧 그야말로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지나서 퍼스트 클래스를 향해 줄다람치던 한 종교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쌓았던 마일리지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게 쓰레기와 같은 거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 또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또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들고 크레딧과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마일리지고 포인트 아니에요? 크레딧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무슨 메일을 하나 열어보니까 무슨 뭐 포인트가 곧 소멸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왔어요. 아이 큰일 났구나. 그거 누가 놓치고 싶겠어요? 그거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 얼마 안 되는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이 왜 빗나갔는지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다.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겉이 아니라 속에 관한 문제다. 속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한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좀 이게 말하는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율법이 왜 나쁩니까? 율법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준칙에 관한 것이 율법이니까 그건 뭐 나쁠 게 없죠.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율법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의지함으로써 율법이 주는 그 마일리지의 환상을 의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무위로 돌리고만은 이 율법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야말로 안 된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 종교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는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면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자랑하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이게 입만 열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자랑하지만 문제는 자랑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 자기들을 왜 택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유명해서? 유능해서? 아니잖아요. 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 이름 없는 사람 하나 불러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당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한 걸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대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일삼지만 그래 그들의 자기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까요? 그게 18절에서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안 못 보는 자의 길을 인도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앞에 나타났을 때는 마치 빛처럼 존재하는 이 놀라운 신앙인이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처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스스로 믿을 뿐이에요. 스스로 믿고 있다. 이 스스로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착각이라고 말해요. 착각.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에. 가장 우리가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다면 착각과 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졌다. 이게 이제 문제. 스스로 그렇게 본인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둠의 빛처럼 존재하는 자요. 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가 마치 이렇게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이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줄로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실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구나. 이게 참 비극적인 표현이죠. 아, 참.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래. 다른 사람 생각이 나면 큰일 난 거예요. 내가 큰 병이 들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이게 자꾸 이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병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설교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들어야지, 이걸 어느 성도한테 이 설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뭐 이게 설교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면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면 큰일 나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 자신은 정작 가르치지 않는구나. 제가 어떤 책을 쓰면서 서문을 그렇게 썼어요. 사실 이 책은 내가 평생 읽어야 될 책입니다. 남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거나 도둑질하려고 가르치고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우상을 훔쳐다가 그걸 팔아먹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정작하면서도 너는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예언서,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끌려간 땅에서 매일같이 그들을 관할하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욕을 얻어먹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구나, 조롱을 당하는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한 번 더, 매일 성경은 같은 얘기지만 또 읽고 또 읽는 것이죠, 뭐. 참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줄곧 이리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수한 재물 내어서 번제를 태우면 뭐하고 그 피를 흘리면 뭐하냐. 요새로 말하면 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뭐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뭐하냐. 내 마음이 너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많은 재물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다가 뭐 결국 다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라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칼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부흥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길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모소서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 이 갈등이 참 심해요. 예배는 매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이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는데 근데 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악해질까? 뭐가 문제일까? 제가 MBC를 그만두고 이렇게 사표를 내고 말이죠. 신학교를 갈 때 이유가 하나였어요. 내가 25년간 죽으라고 뉴스를 전했는데 왜 세상은 더 나빠질까? 정말 매일같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죽도록 세상에서 일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면 달라지는구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나이 53세 바꿨어요. 매일같이 설교를 해요. 근데 왜 안 달라지나? 왜 안 달라지나? 물론 달라지는 분이 있죠. 저는 뭐 베이직교회에서 달라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세상은 왜 안 달라지나? 왜 더 나빠지나? 왜 더 악해지나? 이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뭐 절기와 월삭을 지켰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삶터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는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마음이 불편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법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헌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되묻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뭐 세례로 바꿔도 큰 뜻에 다를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뭐 다른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제대로 살면 예배가 유익하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예배가 되느니라.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란 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신체 일부를 끌어내므로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갈라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어요. 횃불이 지나가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죽은 시체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이죠.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므로서 끊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다가 그걸 새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스스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고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에 법을 두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내 마음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붙들고 말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죽기 살기로 그 할례에 매달려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이 철렁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종교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종교심의 열심 때문에 유대인만큼 열심인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그 기파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면서 토라를 줄줄 외우고 있는 유대인보다도 이 땅에 종교심이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 동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말이죠. 흩어졌기 때문에 더 돈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돈을 움켜쥐는 백성들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히틀러가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다고 얘기를 하고 짚고 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그들은 사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이 정말 흘러 넘쳤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입만 열면 덜 먹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꾸 덜 먹이다 보니까 본인이 착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안 되는 걸 이제 조금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위선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착각했는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위선하기 시작하는 거죠. 위선을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끔찍한 위선의 얼굴, 괴물 같은 얼굴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물론 교만이지만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나타나는 양상은 착각이거나 아니면 위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착각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위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 종교적 열심을 떠는 것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야 아무리 내가 율법을 들고 다닌들 줄줄 외운들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실제로 이 성경 한 건 제대로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얼마나 깊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가 실제로 증거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터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아도. 부자는 절대로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 돈이 많은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드러날 뿐이지 입을 열어서 내가 돈이 얼마 있다고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누림이 드러날 뿐이지 과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실한 자칫하면 착각과 교만에 또한 착각과 위선의 소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1장 11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이 골로새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몸의 어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이 할례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향기가 되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증거되는지를 날마다 마음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고 살아내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변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배려가,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온 삶,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풍겨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은 제발 없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보고 넌더리를 치고 고개를 외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들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듣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피와 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적셔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